호세아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면 할수록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빈 포도나무, an empty vine이라고 했습니다. 빈 포도나무라는 말의 뜻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텅 빈 포도나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빈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고 무성하여도 열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텅 빈 포도나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해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열매 맺는에 해당되는 단어 뒤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 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그 열매를 드리지 않고 오직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나 빈 포도나무는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토록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까? 시편 80편 8절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셨고 열매 맺는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1절 중반절에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히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 제단을 세우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언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풍요의 복을 우상 숭배의 죄에 악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큰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만들고 주상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상은 제단에 서 있는 기둥으로서 이러한 주상은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호시아 선지자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최고의 번영과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울창한 포도나무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이 그들에게 준 것으로 믿고 바알을 위해 많은 제단을 만들고 주상 즉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비옥하고 포도나무가 무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풍요를 바알이 준 것으로 믿고 바알 신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치장하는 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었습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 제단이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ivided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음이 갈라졌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영어 성경, NIV 성경은 deceitful이라는 their heart is deceitful.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 거짓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며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에서도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이런 것입니다.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동시에 둘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또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우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 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내 생의 중심이요 모든 의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자, 가증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개인의 영화나 유익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한 말에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위선은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바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이나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실하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고멜의 죄는 남편된 호세아에게 신실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라갔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우상을 섬겼으며 영적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자신에게 미칠 유익의 유무에 따라 신의를 헌신장처럼 버리고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두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두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도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고 호령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도 이방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왕인데 왕을 따로 세워달라고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시편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왕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식이나 돈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명령할 때 내가 그 명령 앞에서 무조건 예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기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이 주시면 그것을 죄 짓는 데다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의의를 위해서 쓰겠는데 두 마음을 가졌기에 우상에게 바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죄 짓는 데 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하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의가 타락하여 독초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독초를 독한 인진, 독한 쑥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부패하여 지도자들의 행사가 백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독한 독초 같아서 의인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악인이 득세하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정의를 쓸개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아모스 6장 12절에서 말했는데 아모스서의 정의가 본문의 재판과 같은 단어인 미시파트이고 아모스서의 쓸개는 본문의 독초와 같은 단어인 로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근거한 그들의 삶의 면모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과 6장 12절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공의가 타락한 곳에서는 재판이 바로 서지 못하고 악한 결과가 계속되어서 쓴숙, 독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독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본문 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대한 진실과 성실함이 없음을 개탄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충성의 맹세를 어겼고 왕들은 서약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동맹국에게조차 약속을 어기고 거짓 행위로 동맹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 매년 아수르 왕에게 주던 조공을 주지 않고 애굽의 군사를 보내달라는 도움을 요청하자 아수르 왕이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을 배반하는 죄도 미워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어긴 것을 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택한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최후의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는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는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이며 둘째는 다윗의 집을 배반한 죄입니다. 15절에서는 베델의 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죄로 말씀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상 대대로 답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는 정통 왕가인 다윗 왕가를 버리고 분열된 왕가인 여로보암의 계통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죄며 둘째는 다윗의 정통 왕가를 버린 죄가 두 가지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유다 백성이 두 가지 악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로서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만 가지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두 가지 악은 첫째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징계하십니다. 죄를 짓는다고 금방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는 것을 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소유물과 재산이 약탈당하고 자녀들이 모두 죽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질시는 육체의 말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시며 욥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까?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단련하신 후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몸에 채우는 것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만민이 모여서 치게 하시고 또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암소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먹으면서 곡식을 밟는 것 같이 쉽고 좋은 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일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망을 씌우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은 마음대로 먹으면서 쉬운 일을 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가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등 위에 사람까지 태우고 밭을 갈 때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잘 길들인 암소는 밭을 잘 갑니다. 밭 가는 암소가 멍에를 메웠으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멍에도 무거운데 등에다 사람까지 태운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면 이렇게 곤고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고생하는 백성들을 권고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공의를 심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에서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인애, 즉 긍휼하심을 힘입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심으라는 말씀은 둘째는 선을 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사항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공의를 심어도 자기를 위하여 심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애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찾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마음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돌짝밭과 같습니다. 세상 염려에 쌓여 굽어지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몸이 굳어지면 죽게 됩니다.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을 패역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굳어져서 패역한 마음밭을 쟁기질하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경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지금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때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빛처럼 우리에게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여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텅 빈 포도나무여서 그러한 열매는 결과적으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짓 열매 뿌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나 두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우상을 따라 맺는 열매는 모두 거짓 열매일 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두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섬기시는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의 길로 행하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